반갑습니다. 낮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죠? 아까 오면서도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6시 조금 넘었는데 깜깜해지더라고요. 점점 더 짧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를 느끼도록 이 땅을 이렇게 지어주신 이유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어떤 했던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수확하고 또 이제 심판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의 변화와 또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이 굉장히 바빠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올해 한 해도 또다 갔네. 예. 난뭘 했지?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같이 아끼면서 같이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사야서 5장에 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입니다. 그 윗구절들하고 이제 맥락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자기 눈에 지혜롭다,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다, 이건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 존재감 같은 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아이 너희가 좀 지나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 자신의 기준이 강한 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어떤 자기 확신이 강한 걸 무조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강한 거, 그건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책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여기 이제 핵심 표현은 자기 눈, 자기 보기에 이런 거잖아요. 자기 눈, 자기 보기에. 이와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어디서 보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먼저 이브에게 다가가서 이제 유혹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과 악을 아는 또는 선과 악을 알면서 신들과 같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선과 악을 알면서 신들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너희 눈이네요. 그러니까 내 눈이 열린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만 눈 뜨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만 눈을 똑바로 뜨고 계시면 나는 사실 눈을 뜰 필요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간이 원했던 것은 나도 눈 좀 뜨고 내 맘대로 걸어보고 싶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신들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선악을 내 판단 기준, 내가 판단한 대로 선과 악을 결정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생긴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자기 눈에 보기에 이제 옳은 것을 쫓아갔던 최초의 이제 예고, 이것이 이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습성이냐?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어디죠? 사사기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라는 책은 이 사람에게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왕적인 어떤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기준, 그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이룰 수 있는지, 어디까지 끔찍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온갖 기괴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한번 그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 자기 눈에 옳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이제 70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71명이 되나 보네요. 그 이복 형제들인 그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아버지는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그 아버지는 똑같은데, 이 기드온이 여러 아내들과 첩들을 통해서 70명의 이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제가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포함해서 70명인지, 오케이.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죠. 어쨌든, 그래서 이 70명이나 되는, 자손이 생겼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첩에게서 난 이 아들이, 한날에 그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다 쳐서 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은 여인의 맷돌짝에 머리가 깨져서 두개골이 파열돼서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실 때는요, 꼭 숨은 그림 찾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책자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현란하고 뭔가 그냥 그림 자체만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지팡이 있네, 여긴 우산이 있네, 뭐 이렇게 툭툭툭툭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 스토리를 쭉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모세가 금지한 법이었는데, 이것도 아니네, 이런 게 수두룩하게 나와요.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이것도 걸리네, 저것도 걸리네, 다 걸려요. 여러분, 그 지금 사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나마 그래도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 제일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자녀가 70명이에요. 그 아내들이 여러 명이었고, 거기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첩도 또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이 낳은 아들이 결국은 이 사고를 친 거거든요. 일부 다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원 생각하면 뭐 굉장히 정말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사사로 우리가 생각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도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입다 이야기 아시잖아요. 입다라는 이 사사가 이제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러 나갈 때에 서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자기가 돌아올 때에 자기를 처음 맞는 그런 자를 내가 하나님께 허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이 사사가 어떻게 딸을 그렇게 희생 허물로 드릴 생각까지를 할수 있었겠냐. 아브라함의 예는 그건 좀 굉장히 특별한 예고. 이 입다가 그 처녀 딸을 그러니까는 희생 허물로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혼을 안 시키고 평생 처녀로 지내게 하는 그러한 서원이었고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그냥 좀 순화시키려고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야말로 인신공양이에요. 이게 이교도들이 자기의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듯이 입다도 지금 그런 걸 그런 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썩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딸을 희생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의 경우에 삼손도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그러한 사사인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창녀의 집에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눈이 뽑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 기준, 영적 기준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빼고는 그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교도들과 똑같고, 또는 이교도들보다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는 거죠. 미가 이야기, 저는 이제 미가 얘기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미가가 이제 그 어머니 처음에 이제 돈을 훔쳤죠. 돈을 훔쳤는데 뭐가 찔렸는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제가 훔쳤어요. 제가 어머니 거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보시면 잘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이제 뭐 신상도 만들고 애봇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야말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 드라빔을 이제 집에 두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다 청년 하나가 이제 그쪽에 오면서 제사장이 되죠. 사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48개의 그 도시들에 이렇게 거하면서 그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유다 레위 청년이 떠돌다가 이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지금 그 부패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집에서 지금 우상숭배를 하는 레위 사람이 이걸 하고 있었는데, 단지파가 와가지고는 이걸 통째로 훔쳐가죠. 그래가지고, 너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 되는 게 좋겠냐?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이 미가의 그 우상하고 레위인을 통째로 훔쳐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교로 삼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기괴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 레위인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 레위인의 그 첩을 기부하 사람들이, 그야말로 밤새도록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게 됐을 때, 이 레위인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자기 첩의 시신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열두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죠.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온갖 기괴한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나머지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니들 회개해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할 지경이 됐었죠. 지금 그들이 사실 야곱의 아들들로서 형제들이거든요. 피붙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를 거의 전멸시키는 대량 학살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차 우리가 뭔 짓을 했냐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 남자들 이 남은 남자들을 살려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종족을 보존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길르앗 야베스 거기 가서 400명을 보쌈을 하는 축제 때 춤추러 나올 때에 그이 그냥 업어오는 거예요. 날강도 같은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인신 납치, 인신 매매 비슷한 그런 거고. 그렇죠?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 하나님 없는 사회가 대부분 그래요.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사악한 일들. 인간이 정말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들었을 때는 정말 경악을 할 만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져요.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뉴스에 계속 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연관돼 있고 사회가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장 2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내가 옳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죄의 본질인데,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사회가 얼마나 마귀적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회에 대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심판하셨어야만 했는지를 지금 이 이사야서 같은 데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저나 여러분도 고대하는 게 정말 이 모든 이 더러움을 제거하고 이 불법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 그 하나님의 의가 서는 왕국이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자, 요거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라 그랬죠?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누구 위에? 그 가지, 그 막대기, 그러니까 이 메시아죠. 메시아 위에 이 영께서 머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그러니까 메시아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쥐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는 통치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 여기 문맥에서는 이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의미도 될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분 위에 주의 영이 머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위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의 판단대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비록 피조물들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인격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그걸 천년왕국에서도 메시아도 그걸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적인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조금 실수하면 내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그때마다 다 핑계도 있고 다 자기 합리화도 다 있어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고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끌고 가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이제 저도 그런 것과 늘 싸우고 그런 것이 제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탄식하면서 저도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고 이런 것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이 귀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볼때 그냥 휙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오케이. 자, 23절부터 보시면, 이제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했던 거니까.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죄송합니다. 제가 읽고 지나가려고 했던 데가 22절이었습니다.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어서 마시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술 취함에 대한 저주를 이제 반복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23절부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23절, 24절.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시니 작은 산들이 떨며 그들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서 찢겼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주 그분의 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분 그분의 말씀을 멸시한 것에 대한 이제 응징 보응 결말 그 말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몇 절이죠? 20 3절, 24절, 25절, 25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분노를 타오른다고 표현하셨어요. 마치 이렇게 불이 활활 타면서, 이렇게 그냥 막 삼킬 듯이 말이 확 타오르는 그런 것을 분노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타오르매 그들을 치신다 이렇게 그들을 치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멸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분노는 25절에 보니까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분의 손이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진노, 분노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다. 그러니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것은 지옥불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묘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냐? 지옥불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이렇게 이제 깨달은 것이 우리 지옥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불의 실체가 뭐냐? 그 불의 실체가 뭐냐? 이제 이걸 생각할 때 물론 뭐 그게 이제 어떤 형태의 불인지 물리학적으로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른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제 의미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할 때 그 불꽃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정말 이 수십 층 건물이 막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 막 소방차가 수십 대 수백 대가 와서 그걸 해도 그 끌 수가 없이 그냥 막 타오르고 또는 그 숲을 거대한 숲이 산 전체가 막 불이 붙어 가지고 막 여기저기로 막 바람에 불꽃이 날리면서 여기저기 불이 붙어 가지고 그러면 순식간에 그 옆에 있는 집들을 삼키면서 막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전체 숲이 다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공포를 느끼잖아요. 공포를.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구나. 저건 단순한 불이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분노라는 게 저런 식인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스불부터 모닥불부터 해서 촛불부터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귀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정말 그 전체를 태우는 막 이런 불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이 저렇게 형상화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정말 완전한 세상으로서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구 창조하시고 그랬을 때 불이 이 자연 세계에서 불이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압도하고 공포에 떨게 하면서 그렇게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세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불이 일어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온 인류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에 퍼져서 살 때 자연에서 계속해서 그런 불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치는 번개 수를 합치면 1초에도 뭐 수십 번 번개가 친대요. 1초에 또 수십 번. 지금 또 딱 하는 순간에도 수십 번의 번개가 어디선가 친 거예요. 그럼 그 번개 친 것 중에서 어떤 일부는 계속해서 마른 그 숲들을 불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불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대한 불들이 그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 이게 죄에 대한 나의 분노의 심정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뭐냐 할 때 지옥에 하나님이 자꾸 불을 얘기하시는데 그 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에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분노의 형상화다. 그 분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분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거대한 불 속에서의 그 불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맨날 심판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녀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경고의 말 또는 실제로 회초리도 때리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행여라도 잘못 나갈까봐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앞으로는 다시 하지 못하게 이렇게 좀 세게 매를 때리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 5장에서 5장 첫 부분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제 포도원의 노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포도원, 물론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는 어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3자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 자신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근데 결말이 어떻게 됐냐? 결말이 어떻게 됐냐? 호세아서 10장을 한번 보시면 이 포도원이 호세아 10장에 호세아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즉 그가 제단들의 수를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즉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자기 열매가 많은즉 그러니까는 이 사업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해 가지고 번창하게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제단들의 수를 늘렸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상신 숭배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제단의 수를 늘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뭐 늘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제단의 수를 늘렸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수를 늘려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좋은즉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신상들을 세우고 형상 만들고 하는 것들을 번창할수록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오히려 그런 대로 그 물질들을 사용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냐? 텅 빈 포도나무가 됐다. 텅 빈 포도나무.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열매를 내는 맺는 그런 포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뒷부분 거기까지만 다 하시죠. 자, 26절부터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또 그분께서 멀리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땅 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쉿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속력을 내어 오되 속히 오되 그들 가운데는 피곤한 자도 없고 넘어지는 자도 없으며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으며 또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을 처음 읽거나 아니면 뭐가 뭔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좋은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얘기 하나 보다. 뭐가 신발끈도 안 끊어진대, 허리띠도 안 풀린대, 자는 자도 없고, 뭐 조는 자도 없대, 넘어지고 피곤한 자도 없대. 이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얘기 하시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그 빠르게, 이곳으로 침략해서 얼마나 강성한 민족이 여기 와서 너희를 다 아주 그냥 이 가루를 만들 건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고 그들의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 같고 그들의 바퀴드름은 회오리바람 같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자 같으리니 그들이 젊은 사자같이 부르짖으리라. 참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서 안전히 가져가도 그것을 건져낼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둠과 슬픔뿐이요 광채가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서 어두워졌느니라. 어둠과 슬픔,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데려오셔서 아주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을 하실 거다. 사실 그렇게 하시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너무 나쁜 분이네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주님 그 심판을 그 징계를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 하실 때, 이거 요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두드려 맞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죠. 돌이켜야 돼. 돌이켜. 하면서 이렇게 계속 경고를 주시는데, 결국은 어때요? 안 하다가 그냥 굉장히 크게 맞죠. 그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냐면, 아시리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거기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5장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나가다가 10장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10장 5절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내가 그를 보려 위선을 보이는 민족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노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그냥 하도록 이 아시리아 민족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탈취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5장에서 아까 이렇게 뭐 피곤한 자도 없고 넘어지는 자도 없고 이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징벌할 이 민족이 가깝게는 이제 아시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멀게는 이제 그 바빌론, 나중에 이제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도 이제 그 영향권 하에 있는 것이고, 먼저는 이제 그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이제 징계를 당하고, 나중에 완전히 멸망하는 거는 이제 바빌론을 통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저희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들에 그들이 완전히 그 기대를 배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능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더 오늘 또 자세하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불을 볼 때마다 그 불꽃이 그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는 그것의 시각적 표현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두려워해야 되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인지, 무서운 일인지, 저주받을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불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먼저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불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